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는 우리 전 장로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다 가시고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다 보셨죠? 찾으셨죠?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을 쓰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 누구시다라는 것,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참포도나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태초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지 저희들은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저희들 그냥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영지주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그 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무슨 뭔지 아십니까 혹시? 로고스 맞습니다. 왜 이 헬라어로 썼을까요? 신약이 무슨 어느 단어 어느 그 문어로 아 그 언어로 됐죠? 예, 헬라어로 돼 있죠. 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 기원전 6세기부터 헬라 문명 또 헬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그 철학이나 헬라니즘이 많은 사람들을 영향 끼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미국도 이 헬레니즘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쓴 것은 뭐냐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말도 있지만 가치, 이유, 근거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린데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읽어서 하면은 더 이해가 되기 쉬우니까 제가 써왔습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스토아 학파의 중심 개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을 조화로운 코스모스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조화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아 학파가 로고스 개념을 생각한 이유는 그 방식이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입니다. 달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켜집니다. 봄이 오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겨울이 오면 다 죽습니다. 코스모스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철학자, 헬레니즘이 있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플라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원하고 바라고 또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한 하나님이 있으시면 누가 최고의 하나님이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헬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찾고 또 찾아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 철학자들은 아무리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도 그 누군가 있긴 한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달과 해와 이 모든 걸 또 보니까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고 그 1년이 365일이고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그리고 또 모든 자연들이 자라났다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신이 있다. 그 어떠한 질서와 그 이유와 조건과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분이 아니면 그 존재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로고스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철학 예, 갖고 있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면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이 찾아낼 수 없는, 자신들보다 훨씬 그 높은, 그리고 또 그 어떤 신들보다 높은 그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 하면은 그분이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왜 여기서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철학자 모든 자라들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셨다. 태초 전부터 계셨고 또한 계속해서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찾고 또 찾고 이해하려고 이해하려도 모르니까 그냥 로고스라고 이름을 짓고 또한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합니까?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어디서 전도를 하죠? 에덴에서 전도합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에서 그 에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쫙 읽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교독할까요? 제가 혼자 읽으면 좀 그러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끝까지 3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 나왔죠? 예.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지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나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라미리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바울이 에덴을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하는데 다 이방신들이고 신이도 아니고 그냥 돌과 그 모든 것을 지어놓고 그것이 신이다 해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서 참된 신은 하나님만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종교심이 많아서 모르는 신까지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상들은 뭐냐면 이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렇게 골로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그 그리스에 나오는 모든 신들과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은 뭐냐면 다의 힘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힘이 세지고 잘 살기 원하고 또한 계속해서 부강하기 원하고 또한 그런 것들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우상들에게 뭐를 하냐면 자식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해가지고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좀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신들이 다 인격과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인간이 그 신들에서 뭐를 해주면 그 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인간들에게 뭐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성품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래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다시 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인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적인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로고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성품과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그 육정으로나 모든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얘기 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 교회는 수준 높으시니까 다 이해하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전부터 계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지주의 말씀드렸죠? 자들이 말하는 육체를 빌려서 그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육신처럼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성한 성품만이 인간의 성품과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 전체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전혀 다른 어떤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다 또는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또한 그 사람으로 사신 것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무엇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아니면 다른 모든 우상들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셨죠. 거하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텐트를 치고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죠. 성부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내재하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영원 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로고스 철학자들이 상상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큰 신이 그 코스모스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 크신 하나님이 회막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거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거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하고 그 다음 날에 태어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30년 동안 인간으로 또 사시고 3년 반 동안 또 사역을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크신 하나님 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 신이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화장실을 갔겠죠. 그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도 안 썼는데 여러분 한번 1장 14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언뜻 딱 보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네? 언뜻 딱 보면 예수님의 영광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원어로 보고 자세히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또한 거하셔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시고 또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크나큰 사건이고 특권이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철학자들이 맨날 공부하고 논리 가운데 또한 논쟁 가운데 신은 있다 없다 저것이 신이다 무엇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 로고스라고 딱 그냥 해가지고 그래 우리 이해할 수 없어 그거를 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로고스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어서 저희에게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언제 임하셨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셨을 때 뭐라고 하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답을 준데 회개하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1절 41절 보니까 그 많은 신도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을 받고 죄의 뉘우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죠? 예. 42절부터 우리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또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딱 광고를 해야죠. 금요일 날 나오세요. 또 재미없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조는 것도 좋죠. 말씀을 항상 나누고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집에서도 묵상하시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종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절망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제가 아니고 다른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였죠.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끼리 모든 것을 물건을 팔아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더 가져와, 더 모아, 더 이것을 쥐어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고 또한 이 로고스,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셔서 감사하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실어주셔서 또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며 선포하며 또한 사랑 가운데 격려 가운데 위로 가운데 용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